헤어지는 갱단보스의 부하 빈센트와 갱단보스의 아내 리아. 리아가 빈센트에게 이런 농담을 남깁니다. 아빠 토마토, 엄마 토마토, 아기 토마토가 길을 가고 있었지. 아기 토마토가 뒤처지기 시작하자 화가 난 아빠 토마토는 아기 토마토에게 가서 그를 꽉 움켜쥐고는 이렇게 말했어. 케첩.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은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94년 미국에서 개봉한 독립 영화이자 범죄 코미디 영화인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 펄프 픽션입니다. 펄프 픽션은 20세기 초 미국에서 유행하던 싸구려 잡지를 부르던 말인데요. 당시 펄프 매거진이 있었다고 하죠. 영화 펄프 픽션은 뒤죽박죽의 독특한 시간적 구성으로 탁월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존 트라볼타가 다시 재기에 성공하고 여배우 우마 서먼이 발굴된 영화 펄프 픽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어느 식당에 두 남녀 건달이 손님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입니다. 암스테르담에서 돌아온 빈센트는 동료 건달 줄스와 함께 두목 마르셀러스의 금가방을 찾기 위해 다른 건달이 사는 집으로 찾아가죠. 그리고 마르셀러스를 속인 일당을 죽일 때 성경구절을 암송하는 줄스. 마르셀러스는 권투선수 부치를 불러 5라운드에서 상대 선수에게 져주라고 돈을 건네줍니다. 한편 빈센트는 보스 마르셀러스의 부탁으로 마르셀러스의 아내 미아와 저녁을 먹으러 갔다가 미아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어가는 것을 간신히 구해내는데, 한편 권투선수 부치는 마르셀러스와 맺은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상대 선수를 때려눕혀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자 도망칩니다. 마르셀러스는 부치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리고, 부치는 애인 파비안과 도망을 가려는 중 아버지가 물려주신 소중한 시계를 두고 온 걸 알고는 살던 아파트로 향하죠. 아파트에는 빈센트가 부치를 잡으려고 잠복하고 있었는데 부치는 운이 좋아 예상외로 쉽게 빈센트를 죽이고 도망갑니다. 부치는 애인 화비안을 만나러 가다 마르셀러스를 우연히 만나 쫓고 쫓기던 중 다른 변태 건달들에게 잡혀 순환을 당합니다. 결국 화비안과 함께 무사히 뒷골목 건달 세계를 빠져나가고, 영화는 시간을 되돌려 줄스와 빈센트가 식당에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 곤경에서 살아온 경험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꼈다면서 건달의 세계에서 손을 씻겠다고 다짐을 하는 줄스. 빈센트와 줄스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식당에서 바로 영화의 첫 장면, 강도 행각이 벌어지는데,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펄프 픽션 중에서 라이블리 원의 서프 라이더, 파도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영화 펄프 픽션은 LA의 암흑가를 배경으로 서로 연결된 몇 개의 사건을 블랙 코미디식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암흑가를 무대로 한 느와르물을 패러디한 범죄 영화인데요. 데뷔작 저수지의 개들로 인정받은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두 번째 작품이죠. 과감한 구성과 훌륭한 연출, 영상미, 센스 있는 대사를 자랑하는 명작 영화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1990년대 최고의 영화 중 하나이자 대부, 좋은 친구들을 잇는 범죄 영화계의 대걸작이자 비평적으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죠. 각자 독립된 사건을 한데 묶은 옴니버스 형식을 취하면서도 뒤죽박죽된 시간 순서로 영화를 구성했는데요. 그 새로움에 평론가들은 열광했습니다. 이성 중심주의에 대해 회의를 내포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대표적인 영화로 꼽히는 작품이라고들 하는데요. 음악 듣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영화 펄프픽션 중에서 알 그린의 Let's Stay Together, 우리 함께 지내요.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펄프픽션은 화려한 캐스팅으로 유명한데요. 한동안 슬럼프를 겪었던 존 트라볼타가 이 영화를 통해 예전의 명성을 되찾았다고 하죠. 심지어 여기 나온 배우들은 이 영화를 찍고 재계하거나 스타가 되는 등 펄프픽션은 수많은 배우의 등용문이 됐다고 하는데요. 존 트라볼타는 터프한 매력을 지닌 마피아 조직원으로 나와서 1989년에 나온 로맨틱 코미디 마이키 이야기 때와는 사뭇 달라진 이미지 변신으로 시선을 모았고요. 브루스 윌리스도 마피아 조직과 연결된 B급 권투선수로 등장해 다이아드 때의 근육적인 액션 연기가 아닌 섬세한 심리 묘사를 바탕으로 한 액션 연기로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브루스 윌리스가 연기한 부치에게 어린 시절 아버지 시계를 전해준 아버지 동료 크리스토퍼 월킨이 당대 매우 유명한 배우였다고 하죠. 존 트라볼타와 세뮤얼 잭슨이 각각 주인공 깽단 킬러 콤비 빈센트 베가와 줄스 윈필드를 연기했고요. 만만치 않은 존재감을 과시한 우마 서머는 마르셀러스의 아내 미아 월레스를 연기했습니다. 펄프픽션을 통해 유명세를 얻기 시작한 그녀는 1997년 공상과학 영화 가타카, 2003년과 2004년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네 번째 영화 킬빌 시리즈로 입지를 다졌습니다. 깽단 콤비가 저지른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마르셀러스가 고용한 전문 해결사 윈스턴 울프를 연기한 명배우 하비 카이텔은 감독의 전작인 저수지의 개들에서 활약한 바 있죠. 깽단의 두목이자 깽단 콤비의 상관인 마르셀러스 월레스로 출연한 빅 레임스, 웨이터 버디로 카메오 출연하는 스티브 부세미 등 연기파 배우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영화를 한층 빛내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펄프 픽션 중에서 리키 넬슨의 Lonesome Town, 외로운 마을 함께 듣고 오시죠. There's a place where lovers go to cry their troubles away, and they call it Lonesome Town, where the broken heart stays. You can buy a dream or two to last you all through the years, and the only price you pay is a heart full of tears. Going down to Lonesome Town, where the broken heart stays. Are filled with regret. Maybe down in Lonesome Town I can learn to forget. Maybe down in Lonesome Town I can learn to forget. 영화 펄프픽션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로스앤젤레스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죠. 그렇다면 로스앤젤레스, LA는 어떤 곳일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에 위치한 도시로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이자 미국 전체에서는 뉴욕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사람들을 엔젤레노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천사의 도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로스앤젤레스는 사업, 국제무역, 연예오락, 문화, 미디어, 패션, 과학, 스포츠, 기술, 교육의 중심도시로 일컬어지고 있죠. LA시에는 문화, 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 기업 본사들이 밀집해 있어서 미국 내 가장 중요한 경제도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요. 텔레비전 제작, 비디오 게임, 음악 산업에 있어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요. 미국의 영화 중심지 할리우드가 바로 LA에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북서쪽에는 할리우드가 있고요. 동쪽에는 샌페르난도 밸리, 서쪽에는 산타모니카와 말리부 해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별을 관측할 수 있는 그리피스 천문대가 도심에서 북서쪽에 자리한 그리피스 공원 언덕에 있죠. 미국의 유명한 서부 도시 로스앤젤레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펄프픽션 중에서 더스티 스프링필드의 Son of a Preacher Man, 설교자의 아들 함께 듣고 옵니다. And when his daddy would visit, he'd come along. When they gather around and started talking, Dustin Billy would take me walking. Out through the backyard we go walking. Then he'd look into my eyes. Lord knows to my surprise, the only one who could ever reach me was the son of a preacher man. The only boy who could ever teach me was the son of a preacher man. You see what he was. Being good isn't always easy. No matter.
talking to me. You come and tell me everything is alright. You kiss and tell me everything is alright. Can I get away again tonight? The only one who could ever reach me was the son of a preacher man. The only boy who could ever teach me was the son of a preacher man. Yes, he was.
펄프픽션 함께하고 있는데요. 쿠엔틴 타란티노의 이 영화는 850만 달러 남짓한 저 예산으로 제작해 2억 달러를 넘게 벌어들이면서 쿠엔틴 타란티노라는 이름을 할리우드에 널리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하죠. 영화 펄프픽션은 1994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고요. 1994년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 등 아카데미 7개 부문에 지명됐는데 이 중에서 각본상을 수상했습니다. 2007년 미국 영화연구소 AFI 100대 영화 중 94위에 선정된 바 있죠.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펄프픽션 중에서 Orgy Overkill의 Girl, You Will Be a Woman Soon. 소녀여, 당신은 곧 여자가 될 거랍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Girl, You'll be a woman soon. I love you so much. Your kind. They never get tired of putting me down, and I never know when I come around what I'm gonna find. Don't let the record kill my mind.
영화 펄프픽션을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마지막 줄스와 강도의 심리전은 진짜 최고다. 쿠엔틴 영화들은 제한된 공간에서 대화하는 장면들이 너무나 흥미롭다. 우마 서머는 펄프픽션에 나왔을 때가 제일 매력 있는 것 같다. 얽히고 설켜있는 인생. 이 영화는 제목을 참 잘 지었다. 기존의 전형적인 영화들이 가진 플롯 순서를 뒤죽박죽으로 섞어 제멋대로 나열해 그런 점이 이 영화를 두세 번 돌려보게 만들면서 재미를 더해준다. 악에 속해 더한 악을 욕할 것인가, 선에 속해 덜한 선을 구할 것인가,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펄프픽션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커먼센스 미디어 평론가는 영화 펄프픽션은 획기적인 연출, 영화 촬영법, 시나리오, 음악, 우마 서먼, 존 트라볼타, 세뮤얼 잭슨의 남다른 연기를 자랑하고 있다라고 호평했고요. 엠파이어 평론가는 훌륭하게 쓰여지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멋진 펄프픽션은 역대 범죄 영화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펄프픽션 중에서 마리아 메키의 If Love is a Red Dress, 만약 사랑이 빨간색 드레스라면 함께 듣고 오시죠.
Is empty. Your eyes are dull. Once we were hungry. Now we are full. I'm gonna walk in the rain. You were my angel. Love is a red dress.
Well, hang me in rags.
Pulp Fiction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영화에는 심심한 대사들이 등장하는데요. 깽단 콤비 빈센트가 줄스에게 이런 농담을 던집니다. 프랑스에서는 쿼터 파운드 치즈버거를 뭐라고 부른 줄 아냐? 로얄 치즈라고 한다. 줄스는 빈센트의 이야기에 킬킬대면서 묻죠. 그럼 빅맥은 뭐라고 부르는데? 빅맥은 그냥 빅맥이지. 르 빅맥. 깽단 줄스가 한 이 대사도 유명하죠. 의인의 길은 사면 열렸으나 악인의 사욕의 길은 막힐이라. 착한 사람은 축복을 받아 의인은 암흑의 계곡에서 구하고 그는 깽단 단원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영화 중간에 보스의 아내 미아와 깽단 부하 빈센트가 벌이는 댄스 경연대회는 상당한 명장면으로 평가받고 있죠. 토요일 밤의 열기, 그리스로 기억되는 존 트라볼타와 우마 서먼의 트위스트, 아마추어 댄스 경연은 이후 수많은 매체에서 패러디됐습니다. 세뮤얼 잭슨이 연기한 줄스는 자신이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계시라고 믿게 되면서 깽 생활을 그만두고 신앙에 귀의해 새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게 되는데요. 영화가 끝날 무렵 강도에게 성경 구절을 읊으며 지갑에 있는 돈을 강도 커플에게 건네주고 빈센트와 유유히 식당을 빠져나오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펄프픽션 중에서 빈센트와 미아가 이 음악에 맞춰서 트위스트를 쳤죠. 영화의 대사도 처음 부분에 삽입돼 있는데요. Chuck Berry의 Jack Rabbit Slim's Twist Contest, You Never Can Tell, 아무도 몰라요. 함께 듣고 옵니다.
Ladies and gentlemen, now the moment you've all been waiting for, the world famous Jack Rabbit Slim's Twist Contest. Now let's meet our first contestants here this evening. Young lady, what is your name?
Mrs. Mia Wallace.
And how about your fellow here?
Vincent Vega.
All right, let's see what you can do. Take it away.
It was a teenage wedding and the old folks wished them well. You could see that Pierre did truly love the mademoiselle. And now the young monsieur and madame have rung the chapel bell. Show you never can tell. They furnished off an apartment with a two-room robot sale. The coolerator was crammed with TV dinners and ginger ale. But when Pierre found work, the little money coming worked out well. C'est la vie, said the old folks. Go to show you never can. Cherry red 53 and drove it down to Orleans to celebrate the anniversary. It was there where Pierre was wedded to the lovely mademoiselle. C'est la vie, said the old folks, go to show you never can tell.
Madame 오늘 들른 곳은 4개의 사건으로 구성된 영화, 강도, 폭력배, 불법 거래 등 불합리한 행위들로 당대를 말해주는 동시에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한 깽단 조직원을 그린 영화, 펄프픽션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펄프픽션 중에서 The Statler Brothers의 Flowers on the Wall, 벽에 핀 꽃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은영이었습니다.
I keep hearing you're concerned about my happiness, but all the thought you're giving me is conscience, I guess. If I were walking in your shoes, I wouldn't be wearing none. Are you no friends or worried about me? I'm having lots of fun. Counting flowers on the wall, that don't bother me at all. Playing solitaire till dawn with the deck of 51.
Last night I dressed in tails, pretending I was on the town. As long as I can dream, it's hard to slow the swinger down. So please don't give a thought to me, I'm really doing fine. You can always finally hear and have it quite a time.
Counting flowers on the wall, that don't bother me at all. Playing solitaire till dawn with the deck of 51. Smoking cigarettes and watching Captain Kangaroo. Now don't tell me I've nothing to do.
It's good to see you, I must go, I know I look a fright. Anyway, my eyes are not accustomed to this light. And my shoes are not accustomed to this hard concrete. So I must go back to my room and make my day complete.
Counting flowers on the wall, that don't bother me at all. Playing solitaire till dawn with the deck of 51. Smoking cigarettes and watching Captain Kangaroo. Now don't tell me I've nothing to do. Don't tell me I've nothing to do.
매실은 쉬어서 그냥은 못 먹는데요. 설탕에 재워두면 매실청, 매실장아찌로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쉬고 쓴 재료라도 잠시 재워두면 나중에 깨울 때는 다 먹을만해집니다. 마치 추억처럼요. 우리가 겪는 일도 가끔 씁쓸한 맛, 신맛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재워둬야 돼요. 추억도 묵을수록 다정해지거든요. 혹시 마음에 부대끼는 일 있으셨나요? 그 일도 잠시 재워둔다면 살가워져 있을 거예요. 오늘도 환영합니다. 여기는 그 시절 그 노래고요. 저는 이 시간 DJ 심현지입니다.
way and look around me. The cold clay walls that surround me. And then I realize that I was only dreaming. There's the guard and the sad old padre. Arm in arm we walk at daybreak. Again I touch the green, green grass and lawn. Yes, we'll all be together in the shade of the olive tree when we meet beneath the green, green grass of home.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들 들어보고 또 그 시절 이야기 나눠보는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고향의 푸르고 푸른 잔디라는 제목의 Green Green Grass of Home 조앤 바에즈의 목소리로 들으셨어요. 이 곡은 1965년에 처음 나온 이후로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해서 세계 곳곳에서 리메이크 됐던 그런 유명한 노래예요. 특히 한국에서는 1972년 나훈아, 조영남 이런 가수들이 노래를 번안해서 불렀거든요. 고향의 푸른 잔디라는 제목으로 한국 사람들의 사랑도 많이 받았었던 그런 곡이에요. 오늘은 조앤 바에즈가 부른 버전으로 들려드렸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할 오늘의 주인공이기도 해요. 1940년대에서 50년대 포크 음악 흐름을 이어받아서 1960년대 포크송 대표 여가수로 인정받게 된 조앤 바에즈. 이 미국 사람들은 당시 그녀의 청아하고 낭랑한 소프라노에 매료가 많이 됐었는데요. 그녀의 나이 20살. 그 데뷔 앨범부터 많은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데뷔 앨범이라 그러면 처음 음악을 냈던 그런 앨범을 뜻하거든요. 이 데뷔 앨범에 실렸던 곡 중에서 야생꽃이라는 뜻의 노래 Wildwood Flower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With the roses so red and the lilies so fair, the myrtle so bright with its emerald hue, and the pale and the leader and eyes look so blue. I will dance, I will sing, and my life shall be gay. I will charm every heart in his crown, I will sway. I woke from my dream and all idols was clay, and all portions of loving had all flown away. He taught me to love him and promise to love and cherish me over all others above. My poor heart is wandering, no misery can tell. He left me no warning, no words of farewell. He taught me to love him and call me his flower that was blooming, cheer him through life's weary hour. How I long to see him and regret the dark hour. He's gone and neglected his frail wildwood flower.
"야생꽃"이라는 뜻의 Wildwood Flower였어요. 오늘은 여러분과 포크송의 여왕으로 불리는 조앤 바에즈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초기 포크 음악들이 대부분 그랬듯이요. 조앤 바에즈의 첫 음악들은 이 작자 미상의 전래 민요에서 나온 곡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방금 들으신 이 와일드우드 플라워 이 노래와 함께 발표했던 곡을 한 곡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조앤의 나이 20살에 가진 풋풋했던 소리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그런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이 특유의 떨림과 청아한 목소리, 또 고음에서의 매력이 잘 나타나 있는 그런 곡이에요. 해 돋는 집이라고 부르는 그곳, House of the Rising Sun 이라는 제목인데요. 슬픔을 머금은 아픔이 고스란히 선율에 전해지는 그런 곡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어떠셨어요? 그 아픔이 좀 많이 묻어나죠? 이 두 곡은 조앤이 본격적인 사회저항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발표했던 노래인데요. 하지만 역시 그녀의 강인함과 용기는 이때부터 목소리에 묻어났구나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포크송과 느낌이 비슷한 음악 중에 컨트리 음악이라고 있어요. 컨트리 음악이 이 농촌 노동자들에게 주로 환영을 받았다면 이 포크 음악은 도시 지식층들이 즐겨 들었었어요. 컨트리와 포크송은 같은 뿌리를 가졌는데요. 개인사를 노래하느냐 아니면 사회 문제를 노래하느냐를 두고 이데올로기 문제로 인한 갈등이 점점 깊어지면서 이제 사실상 다른 장르로 분류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포크송은 젊은이들이 사회 문제에 한거하는 외침 같은 그런 노래로 많이 불려졌고요. 그의 앞장섰던 가수가 바로 조앤 바에즈였어요. 특별히 여성들을 향해 이 위선자들 앞에서 울지 말자고 또 눈물을 닦아내고 힘을 내자는 그녀의 목소리가 배어있는 곡 한 곡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앤 바에즈가 태어났던 1940년대 그녀의 가족 이야기 또 음악 성공 스토리들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갈게요. 고맙습니다. Good people.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여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국 최초의 여자 의사가 된 엘리자베스 블랙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한 조사를 보면 현재 의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미국 내 의사 수 약 95만 명 가운데 남녀 비율은 65세 이상의 경우 남성이 80%, 여성이 20%였습니다. 그런데 35세 이하는 여성이 60%, 남성이 40%로 시간이 갈수록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 150여 년 전만 해도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에서도 여성 의사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미국 최초의 여의사가 됐다는 건 대단히 선진적인 의식과 용기가 아니면 엄두도 못 낼 일이었습니다.
미국 최초의 여의사 엘리자베스 블랙웰은 1821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사무엘 블랙웰, 어머니는 하나 블랙웰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3남 4녀 중 셋째 딸이었습니다.
아버지 사무엘은 잘나가는 설탕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832년에 설탕 공장에 불이 나 사업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엘리자베스가 11살 때였는데요. 그래서 사무엘 가족은 미국으로 이주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뉴욕을 거쳐 중부지방인 오하이오주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오하이오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두 언니와 함께 돈을 벌기 위해 집에서 여자들만 가르치는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두 남동생들은 밖으로 나가 일을 했습니다.
당시 엘리자베스에게는 암을 앓고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곧 세상을 떠날 중태였는데 엘리자베스는 최선을 다해 친구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 환자는 여자들이 더 잘 보살필 수 있지 않을까, 여자 의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암 걸린 친구도 만약 여성이 자기를 치료했더라면 고통을 좀 더 잘 이해했을 거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에게 의학을 공부하라고 당부하면서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당시에는 여자가 의대에 들어갈 수도 없었지만 학비도 비쌌습니다. 의대에 다니려면 많은 돈이 드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 특히 여성으로서는 엄두도 못 낼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엘리자베스는 남부인 노스캐롤라이나주로 가서 교사로 일을 하면서 의과대학 학비를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에 의대가 많다는 것을 알고 여기저기 지원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어떤 의대도 엘리자베스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대학 관계자들은 꼭 의사가 되고 싶으면 남장을 하고 프랑스 파리로 가보라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모두들 거부를 했는데 단 한 군데 뉴욕주에 있는 제네바 의과대학이라는 곳에서 받아들이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 학교는 오늘날 뉴욕 주립 의과대학인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Upstate Medical University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즉시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영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에야 엘리자베스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의대에서도 여자를 받아들이기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를 추천한 교수의 체면을 생각해 학생들에게 여학생이 들어오면 어떻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학생들은 여자가 의대에 들어오려 한다는 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난으로 투표를 해서 들어오게 하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당사자인 엘리자베스는 어쨌든 입학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막상 엘리자베스가 들어오자 재학생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입학 허가를 받았고 수업료도 납부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입학이었기 때문에 학교 생활이 순탄치 못했습니다.
교수들은 강의실에서 엘리자베스에게 따로 떨어져 앉으라고 명령하는가 하면 실험실 사용을 못하게 하는 일도 자주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밖에서는 사람들이 남녀의 구분을 무너뜨리는 나쁜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런 어려움을 다 참고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드디어 1849년 제네바 의대를 졸업합니다. 성적도 좋았습니다. 미국은 물론 유럽까지 포함해도 의대 과정을 이수한 여성은 엘리자베스가 처음이었습니다. 언론은 엘리자베스의 의대 졸업에 호의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졸업식에서 찰스 리 학장은 일어서서 허리를 굽혀 엘리자베스에게 경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엘리자베스를 수련의로 받아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유럽으로 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다니며 훈련을 쌓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았지만 여자이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는 건 미국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전문으로 하는 한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의사가 아니라 산후조리를 해주는 조산원 학생 자격으로 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자베스는 눈에 화약 약물이 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결과 엘리자베스는 한쪽 눈의 시각을 잃고 말았습니다. 의사의 꿈을 접어야 할지 불안하고 실망도 컸지만 엘리자베스는 좌절하지 않고 영국 런던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그곳에 있는 세인트 바톨로뮤 병원에서 수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1851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뉴욕시에서 진료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환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여의사라는 존재가 생소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가기를 꺼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다시 극빈 지역에다 진료소를 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블랙웰에게는 두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병원을 세우는 것, 또 하나는 여성들을 위한 의과대학 설립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이런 꿈은 여동생 에밀리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에밀리도 오랜 세월 어려움을 겪은 끝에 미국에서 세 번째로 의대를 졸업한 여의사가 됐습니다.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블랙웰 자매는 헌집을 수리해 병원을 열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정식 병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첫 해는 역시 환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1년 내내 약 300명의 환자를 본 것이 다였습니다. 그렇지만 두 자매의 환자 진료는 뉴욕에서 점차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해에는 무려 첫 해의 10배가 넘는 3천여 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들 자매는 가난한 지역에서 진료를 하다 보니 미리 막을 수 있는 병으로 고생을 하는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방의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엘리자베스 블랙웰은 환자의 집을 방문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환자의 집에 가서 집을 청결하게 하는 방법, 음식을 관리하는 방법 등을 가르쳐줌으로써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분야가 의학계에서 별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방할 수 있는 병으로 고통을 받고 죽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엘리자베스 블랙웰의 예방의학 이론은 뉴스를 타고 확산됐습니다. 그 이론은 차츰 의학계에서 중요성이 인정됐고 보건의학 분야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잡게 됐습니다.
엘리자베스 블랙웰은 미국 최초의 간호학교를 세운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68년에는 뉴욕시에 여성의과대학도 설립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여학생들에게 예방의학도 가르쳤습니다. 의과대학에서 예방의학 강좌가 생긴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블랙웰은 영국 시민권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곳 여성의학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미국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 엘리자베스는 의대 운영을 동생 에밀리한테 맡기고 영국 런던으로 갔습니다. 거기서도 여자의과대학을 설립했습니다.
영국에 있는 동안 엘리자베스는 의학 서적도 내고 많은 강연을 다니면서 특히 예방의학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1871년에는 영국 국립보건학회도 설립해 영국의 보건 증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영국에서는 간호사의 영역을 개척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과 가까운 친구로서 많은 일을 함께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블랙웰은 87세 때 영국에 머물던 중 넘어져 회복이 어려울 만큼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1910년 스코틀랜드에서 89세로 타계합니다.
미국 여성의사협회는 매년 뛰어난 여성 의료인을 선발해 엘리자베스 블랙웰 메달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1973년 블랙웰은 미국 여성 명예전당에 헌정됐습니다. 미 우정국은 1974년 위대한 미국인 시리즈 기념 우표에 엘리자베스 블랙웰 우표를 발행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성차별의 장벽을 뚫고 미국 최초의 여자 의사가 된 엘리자베스 블랙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